여호수아 그 두 번째 시간 기생마학 예수님의 할머니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공동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마압의 직업은 성경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생하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권사님 기생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이제 패더양 기생 그러면 누가 생각나는 기생이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집사님 기생 뭐 네. 기생 그러면 역시 대표 기생은 우리나라 대표 기생은 황진입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를 못 맞추십니다. 근데 그러면 기생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네, 권집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기생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예, 뭐 지금 그러니까 요즘 같은 데서 손님한테 술 시중 드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대답을 하면은 그 황진이가 자기 직업 모독한다고 아마 굉장히 분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기생이라는 직업은 춤, 노래, 풍류 등으로 주연석에서 또는 유흥장에서 흥을 돋구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춤, 노래, 시 등에 등한 예술인입니다. 요즘 말로 예능입니다. 그 기생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우리 이시조선부터로 올라가는데 비록 사회계급으로서는 천민에 속하지만은 그 시와 글에 능한 지식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아주 특이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라합은 대부분의 한국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한 번역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창녀라고 번역이 된 것처럼 이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는 영어로 prostitute,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직업이 문제되는 것 절대 아닙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지만은 이 기생의 직업을 확실히 하려는 것은 오늘 우리 주인공의 신분을 올바로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은 유대인에게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시고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는 그런 분이라 라합이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싫기 때문에 라합의 신분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그 사악한 종교에는 바알과 그의 아내인 그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성적으로 자극을 해서 풍요한 수확을 거두겠다고 그 신상 앞에서 성전을 찾아온 방문객들과 성행위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라합이 그런 일을 담당하는 성녀였다고 그런 주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1세기의 그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라합은 여관업을 하는 여자였다고 주장도 하지만은 원어 사전에는 그런 뜻이 없고 대부분의 역사가들이나 성서학자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라합은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뜻 그대로 그냥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이들은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위기에 직면한 것을 아는 라합은 자신과 가족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서 목숨을 구해준 공로로 성이 함락될 때 그의 일가는 모두 구조를 받았다는 뭐 그저 뒤적고 그런 별로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가면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숨어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라비라는 여자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그 유다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줬으니까 뭐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살몬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요, 이름이 나성인데 당시 유다지파의 족장이고 모세의 형인 그 대제사장 아론의 처남이라는 사실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몬은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명문의 명문 집안의 도련님이고, 라합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 여인, 그것도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의 계층이 형성돼서 그 벽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가 아주 판을 치지만은, 아무리 이런 신분의 장애를 극복하는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대세지만은 신분 차이가 적당히 나야지, 이 정도 나면요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가 내 목숨 구해줬다고 길거리 연애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그 명문 집안에서 또 말이 되는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직 기가 막힌 사연,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세계의 로맨스가 숨어있을 집하다는 말씀인데,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희망이 전혀 없는 라합이 살몬한테 먼저 구원을 했을 리는 없고, 어느 날 그녀에게도 꿈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에 백마를 탄 왕자님한테 청혼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결실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까지. 그들은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됩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보아스가 룻이라는 그 모압 출신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인데, 보아스와 결혼한 룻, 우리 백목사의 이름이 룻입니다. 이는 나오미라는 이스라엘 여인,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하고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말하자면 시어머니인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미망인이 이 룻입니다. 이들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는데 이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얼른 머리가 안 돌아가시니까 제가 촌수 계산을 여기서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고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라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보아스라는 그 유대인의 그 아주 그 유지가 그 룻이라는 그 또 천한 미망인 이방 여인과 미망인과 결혼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룻보다도 더 천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봤을 때 아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한 자기 어머니 라합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시어머니를 그 모르는 땅까지 따라온 룻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라합, 룻, 우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모두 유대인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에 포함시키는 그 구원의 속성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주인공 라합이 어떻게 그 성경에다 그 이름을 남기고 그 예수의 할머니가 되는지 같이 살펴보는데, 우리는 이 라합이라는 천한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경에 예수 복음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없겠지만은 오늘 이 천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40년 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출애굽 때처럼 그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우리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것이 있는데, 상황이 비슷하더라도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4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미숙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겁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쳐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지금은 40년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곳,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럴 때는 무작정 덤비는 것보다는 상세한 정보를 갖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광야 여정 40년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기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 뜻인데, 여리고성의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한 게 라합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24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의 간담이 녹았다는 보고는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었을 것은 물론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인공 라합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전쟁 중이지만은 그 목표 지점을 그냥 무작 비행기로 가서 무작위로 폭격을 하지 않고 먼저 선발대 이 특공대를 보내서 자기 편 사람들을 찾아내서 피신시킨 다음에 그리고 폭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란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탐꾼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은 유숙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술도 팔고 밥도 팔고 그런 여관이 아니었을 거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라합이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고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추측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려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아마 라합은 살기 위해서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여관이니까 잠도 지워주고 뭐 몸도 팔고 파시는 거 무엇인지 다 팔았을 것으로, 이 중요한 것은 라합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회 밑바닥에서 아주 그냥 사회 밑바닥에서 헤매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되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예수 당시에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밑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라합의 집이 전에는 무엇을 하던 집이었던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집은 구원의 집이 됐는데 그녀의 가족도 정탐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win-win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이런 win-win situation입니다. 우리 2절 3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제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라합이 어떻게 이걸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데 두 사람을 숨겼다고 하는데 뭐 중간에 우리 생각해도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설 작가는 정탐꾼 살몬하고 라합이 첫눈에 그냥 보고서 휘리 꽂혔다고 하면서 소설을 쓰기도 하는데 글쎄요 누가 그 진실을 알겠습니까만은 최소한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그 많은 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라합이 소문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탐꾼한테 자세히 물어봤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너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냐? 그런 분이시냐?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우리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이렇게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라합의 입에서 이 그들이 떠났다는 거침없는 거짓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경우에 따라 다르다 혹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의견이 많지만은 사실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정직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알아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 전번 시간에 같이 살펴본 그 온유라는 그 정의와 같이 성경에서 말한 이런 단어들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꼭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 정직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 원어 야사는 영어로 upright on integrity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은 그것이 야사, 정직한 것으로 우리가 정작 고민을 해야 할 것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가 아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중국어로 밀반하면서 이거 화물이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또 성경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가면서 여행 목적은 선교사입니다, 또 누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사람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이거 정직한 얘기지만은 이거 아무리 정직해도 이거 지혜로운 행동하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사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행동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 믿음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믿음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속한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는 것.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속한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나라를 배반하고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여리고성이 멸망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3장 25절에 사도 야고보는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과 우리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의로운 사람의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그 아주 좋은 예가 오늘 우리 주인공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자신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적국의 판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을 그리고 라합은 직업이 직업인 만큼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더러운 일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죄를 싫어하고 정말 이런 삶을 자기의 삶을 그만두고 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큰절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합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고 참 어떤 나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항상 회개하면서 당장 어떤 수가 일어나진 않지만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있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라합은 더 할래야 더 알 수 없는 여자로서 갈 때까지 다 간 아주 천한 여인이라는 것으로서 이런 여자가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같은 거 꿈도 꿀 수 없는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 도련님과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드라마 작가들은 이런 거 드라마로 안 만들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라합의 천하진 분을 어떻게든지 좀 미화시켜보려고 하지만은 이거 성경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신분이 비참하고 비참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이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이 복음의 속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잘 사는 사람, 부자,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거리의 불량배, 거지, 가늠한 여인, 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거고 복음은 또 이렇게 사회 밑바닥에서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본문에 라합은 삶 없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이 복음서 아주 짤막한 기록이지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이 러브스토리는 그 다음 세대인 보아스의 루스의 러브스토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사랑 얘기는 구약 성경에 룻기를 장식하는데 그들이 처음 만남도 보아스가 소유한 그 밀밭에서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로맨스를 노골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살짝 숨어놓았다는 사실 왜 이렇게 숨어놓았을까요? 왜 이렇게 숨겨놓았을까요? 성경 자세히 읽으라고 숨겨놨습니다. 이런 거 성경에서 이런 거 찾아내는 맛이 들기 시작하군요. 성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 기록해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했습니까? 그럼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세상에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팔아먹고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죄 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신부가 됨으로써 그런 은혜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됨으로써 명문 중에 명문이라는 명문 중에 명문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이 어떻게 명문 중에 명문이겠지만 표현을 하자면 명문 중에 명문인 하나님 가문의 그 며느리가 되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적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런 사랑 얘기는 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Your love story. 우리 모두 사랑 이야기인데 어느 날 살몬의 신부가 된 라합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세워지는 모든 것이 귀해집니다. 살몬의 신부가 되는 라합의 러브스토리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의 신부가 되었어? 나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기자에게도 분명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라합은 정말 구제불가능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뭐 성사학자든 역사학자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라합의 신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참 미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근데 우리가 감안해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풍습과 그 상황을 상세히 고려해 볼 때 라합이라는 여인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이 라합의 집안이 빚을 지어서 갚지 못하게 되면은 그 돈을 채권자들이 강제로 그 집 딸한테 몸을 팔게 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 아주 수차주 재앙된 일이라는 주장에, 학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조폭들이 여인을 사창가에서 강제로 몸을 팔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런 거 영어로 debt slavery on debt prostitu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불공평한 사회였는지 잘 말해주는 것이 오죽하면 자기 나라가 그렇게 미워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겠습니까? 또 이렇게 아주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것을 아주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다 그러시면은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자이던 타이던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몸을 팔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진 재주, 재능, 기술 다 이런 거 팔아먹고 사는 것인데 이 이민의 땅에서는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보통 우리 이민 1세들 뭘 팔아먹고 삽니까? 우리 배운 거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1세들 뭘 팔아먹고 삽니까? 몸 팔아먹고 삽니까? 우리 배운 거 관계없이 그냥 막노동도 하고 닥친 대로 청가상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좀 돈 있어야 세탁소 뭐 이런 거 노동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팔 수 있는 거라면은 어디 안 파는 거 없이 다 팔아야 뭐 남아먹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 다 부양하겠다 그런 거 아니야? 참 어찌 생각하면은 참 불공평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민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이민의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고개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직, 우리의 자존심, 양심, 우리 웃음, 친구, 형제, 뭐 나와 가족 먹여 살려고 안 파는 거 있으니까 다 팔아먹고 살지. 뭐 우리 합하고 다를 게 무엇입니까? 뭐 다 우리가 파시는 거 다 팔아먹고 산다는 겁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정직, 무슨 정직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3장 10절 그 유명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로마서 5장 20절 그렇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나 그렇지만 너희들이 할 수 없이 죄를 지었던 고의를 지었던 타협을 지었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은 신약 그리고 구약에서 공이 나오는 성경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 학자들 이거 라합을 미화시키고 또는 나를 미화시키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의 의를 만들어보려고 참 애를 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 지키고 그 지키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이다 싶더라. 라합은 이 사회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정탐꾼이 그녀의 집을 찾아오면서 그녀의 운명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의 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 이런 신데렐라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하고 용기를 주는데, 라합의 이야기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이 희망의 빛과 기쁨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마태복음 예수의 족교로 계속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이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리는 것을 보면은 라합뿐만 아니고 그 집 식구, 그 집안에는 모든 식구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집 곧 식구입니다. 나의 마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붉은 줄을 메고 백마를 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신부로, 예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가문에 귀한 며느리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